여러분 구정 명절 긴 연휴 함께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보고 싶었던 오랜만에 고향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만나고 싶은 분들도 만나고 또 가보고 싶은 곳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가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해보고 싶은 일도 해보고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올해 입춘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을 알리는 소식이 이제 저 남쪽에서부터 서서히 우리에게 오고 우리 눈과 우리 환경 속에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봄을 알리는 꽃 소식과 함께 우리가 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자연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힘듭니까? 오죽하면 인생을 고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왜 살아가십니까? 아,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그렇지요. 여러분 선하고 착하고 정말 의미 있게 복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 삶, 그렇지 못한 우리 인간 참 어떤 데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텐데 또 그렇게도 못합니다. 왜요? 죽음 저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전개가 될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 뭐 쉽지 않습니까? 뭐 한탕 말이지 뭐 해버리고 말이죠. 막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 사람들 하여금 이것 때문에 고뇌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 저 건너편에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의 보장을 누가 해주느냐? 사람이 착하게 살고 또 사람이 세상에서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해서 부활이요 생명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이요 생명되시는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가 이런 소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다고 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절간에 가도 돼요. 아니, 절간에 안 가고 말이죠. 뭐 부적이나 갖다 써붙이고 말이죠. 멋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희미해지니까 자꾸 이것을 빼앗기니까 이 소망 속에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부활이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아에 오는데 나흘 만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보통 집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이고 또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는데 이 집에 들려서 극진히 사랑을 받고 또 묵으면서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을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이죠,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언제 어떻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은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저들이 삼남매가 살아가는데 그 오라버니 먼저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서 저들이 막 울고 말이죠. 또 당시 돈 받고 울어주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장례식 집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슬프게 울어주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슬퍼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나사로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고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위문하러 왔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3일장, 5일장 하고 장례식을 치르면 그 다음으로 완전히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유대 나라에서는 왕 아니면 높은 사람 아니고는 장례가 나면 하루에 치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날씨가 뜨거워서 시체가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못 와봤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문상객들이 와서 이제 조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장례 치른 지 나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와서 지금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더 이틀을 더 있다가 나흘 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섭섭했겠나.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예수님이 버렸나? 예수님 우리를 그만 이렇게 섭섭하게 대할 수 있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갔겠지요.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집에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말이지 같이 슬퍼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이러고 있는 이 집에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무슨 뜻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금방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이 영혼이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이 육체 시체에 있는 이 무덤 곁을 예, 사흘 동안을 배회한대요. 그러다가 살아날 수 있으면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나흘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물론 썩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당시 사회 풍습으로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이제 영혼은 완전히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금방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사로를 살려냈으면 아마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때가 돼서 들어와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당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흘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마르다가 들은 거예요. 마르다가 쫓아나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엉엉 울었겠지요. 왜?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 안 계신 것 때문에 그만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일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원망이 들어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쭉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만나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마리다와 같이 당신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 끝인 것 같지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동상병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이 아파봐야 몸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떻게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이런 고백은 했지만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정말 믿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위로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제 끝났는데, 하루만 지나도 썩는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로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마르다의 이제 신앙이 나옵니다.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다.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거 있어요. 그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 다시 살아난다니까 아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알고 있는 배웠던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 예수님이 딱 죽으면 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다더라, 그리고 예수 믿고 죽어도 한번 죽는다더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재림을 하면 다시 부활을 해서 영혼과 육체가 만난다고 하더라. 이렇게 정도 죽은 다음에 있을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 막연한 믿음,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고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위대한 말씀. 자, 우리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너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걸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는 한번 죽습니다.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죄 때문에 근심 걱정 삶을 살아가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곡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집에 왔어요. 왜?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세상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안 되는 게 많고 불가능한 게 많고 막힌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 앞에,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이런 말씀 앞에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17절에 그런 말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이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슴으로 느끼고 맞습니다, 당신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독교, 기독교는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에 대해서 눌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짓밟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만나야 됩니다. 왜요?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가가지고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고 신앙을 가슴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마리아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널 보자고 한단다. 얼마나 기뻤어요. 예수님 오셨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고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서 마리아한테만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큰 복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개인 개인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르다 통해서 마리아에게 한 사람만 불렀을까요? 마르다가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가뜩이나 반감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제서 와가지고 유문하러 와? 하고 아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반감을 가지고 대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또 한 사람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집단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세워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동네 어귀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유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거기 뭐 이렇게 상차로 놨다든지 말이죠, 뭐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 와서 말이죠, 국화꽃 한 송이라도 올려놓는다든지, 그리고 말이죠, 얼마나 슬퍼하느냐 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말이지 살려낸다고 얘기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 들어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과 같은 그런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갑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저 마리아가 지금 자기 오빠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따라 나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가 따라 나왔겠지요. 이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작작 미쳐라, 그런 말 종종 합니다. 또 꼭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안티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개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부러워서 그래요. 자기들은 안 믿어지거든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그만 저들이 그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이해 못한다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이해를, 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해를 못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저도 그냥 따로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리아가 와가지고 말은 예수님 앞에 탁 엎드립니다. 자,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봅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슬퍼서 예수님 보자마자 얼마나 복받친 슬픔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엉엉대고 울면서 자기 언니가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그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슬픈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면 여러분 위로를 받기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우리 민족은 2조 500년 동안의 못된 습성이 있어서 남이 잘 된다고 하면 배가 아리아리하고 남이 못됐다고 하면 뱃속이 고소하고,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동정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좋아한다고요. 거기서만 끝이면 괜찮습니다. 또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못된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해 보세요. 금방은 여러분의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와서 교회 문을 닫고 여러분 엉엉 우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다 보시고 울음을 끄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사람 앞에 울음을 보이면 우리는 약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식이 어려움 만난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더 가까이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갖고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가지고 엎드려서 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대박이 터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하는 사인인 줄을 믿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습니다. 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젖어있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슬픔을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괴로워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 인간으로는 끝이 났지만은 우리 주님은 인간의 끝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우세요. 한국의 남자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울음에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산에는 울으면 안 된다.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산의 새끼가 찔찔 짜면 안 된다. 그래서 눈물을 막 삼키고 울지 않는 것이 남자다운 남자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울음이 정말 멋진 울음입니다. 여러분, 울음이야말로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주는 큰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절박한 울음 속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 앞에 마르다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마르다는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슬픔을 가지고 울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동생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이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삶의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